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미 한일 국가안보보좌관 고위급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키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며 미국이 양국과 공유하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과 카타무라 국장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 문제와 동맹 간 협력 방안, 최근 이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정 실장과 별도로 양자 합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위해 오는 13일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5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양국은 최근 상호 관세 인상을 연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유화적인 조치를 통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켰습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콩과 돼지고기 구매도 재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위터에서 1단계 협정에 서명 후 2단계 합의를 위해 자신이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9일 전문가팀이 환자들에게서 채취한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모양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와는 다르게 보인다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에 걸린 환자 수가 약 6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중 8명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8일 테헤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카셈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에 대한 복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영내 미국의 부패한 존재를 종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민간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미국의 비겁한 공격에 대해 자위적 비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우리는 전쟁과 위기 고조를 원하지 않지만 어떠한 침략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현지 시각으로 8일 새벽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곳을 겨냥해 1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9일 자위대를 계획대로 중동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아마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위대를 중동에 파견하는 일본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하타미 장관에게 일본 선박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타미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부정적인 반응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자위대 중동 파견 결정은 일본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일본은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에 직접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중동 아라비아해에서 합동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8일 성명에서 전천 후 전략전은 지난 6일 파키스탄 카라치항에서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미사일 호위함, 그리고 잠수함 등 중국과 파키스탄의 해군과 특수작전 부대가 참여합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은 해사의 테러와 범죄에 공동 대처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위한 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해군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겨울왕국은 2013년 미국 월트 디즈니 받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마법의 힘을 갖고 있는 겨울왕국 주인공 엘사는 마법을 사람들에게 들키자 다스리던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국은 위기에 닥치고 여동생 안나가 언니와 왕국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겨울왕국에 영감을 준 마을에 관광객이 넘쳐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잘츠 카머구트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할슈타트 알프스 마을인데요. 초콜릿 상자 같은 건물들이 눈 덮인 산과 결정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금 광산업을 중심으로 건설된 할슈타트 마을은 19세기 초 낭만주의 작가들과 예술가들에 의해서 발견돼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구가 780여 명이지만 관광객 수가 하루에 약 만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한국과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할슈타트 마을은 엄청나게 밀려드는 관광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할슈타트 호숫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시장이 관광객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많은 할슈타트 주민은 관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할슈타트 관광청은 앞으로 양질의 관광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4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는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디나 멘젤이 부릅니다. 다 잊자, 다 잊어버려. 난 하늘과 바람과 함께 할 테니 다신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야.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Let it go. 첫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 sma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전 사령관 사살은 정당한 자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초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에 카셈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을 제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서 솔레이마니 이란 쿠두스군 전 사령관을 살해한 것이 자위적인 행동이었다면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이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이란은 보복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으로 8일 새벽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을 겨냥해서 10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 제거가 정당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켈리 클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서한에서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죽음과 또 앞서 지난달 29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시아파 민병대를 공습한 것은 이란이 후원하는 민병대가 최근 몇 달간 중동에서 미군과 미국의 이익을 잇따라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할 뜻을 밝혔나요?
크래프트 대사는 이란 정권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목표 아래 이란과 전제 조건이 없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측도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이날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이 신중하고 비례적인 군사적인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결등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8일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이 매우 고조됐는데요. 이제는 긴장이 좀 가라앉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군과 이라크군 쪽에 사상자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란이 미사일을 쏜 뒤에 긴장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모든 당사국들과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란에 경제 제재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경제 제재는 이란이 앞으로 태도를 바꿀 때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최강인 미국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란 핵합의 문제도 꺼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국들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핵합의에 서명한 나라들이 이제는 새 협정을 맺어서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란이 핵합의 파기 수순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5일이었죠. 이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합의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서방 나라들과 맺은 협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식 명칭이 영어로 이 JCPOA, 이 포괄적 행동 계획인데요. 이 이란 핵합의는 지난 2015년에 이란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측은 이란에 부과했던 경제 제재를 풀거나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이 지난 2018년에 이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합의 당사국들은 어떻게든 핵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에 이란 발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란이 핵합의에 복귀할 것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당사국들 역시 핵합의를 파기하고 더 강력한 새 합의를 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폐렴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는데요. 폐렴의 원인이 밝혀졌군요.
그렇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폐렴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정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는 앞서서 이 보건당국이 발표했듯이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나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밝혀낸 겁니까?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 연구 책임자인 슈장거 박사의 설명을 전했는데요. 슈 연구원은 이 원인 모를 폐렴 환자의 구강 검사와 혈액 채취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15명에게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조사 결과라면 조사가 끝난 건 아니라는 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슈 연구원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기 판정이 나왔지만 병의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임상 시험 등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발병체에 대한 연구와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기구에도 보고가 된 겁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성명을 냈는데 이번 집단 폐렴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인 규명이나 감염 경로, 감염 규모, 또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WHO가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네, 현미경으로 보면요. 모양이 태양 외곽에 붉고 둥글 듯하는 이 코로나하고 비슷하게 보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또 소나 고양이, 개, 낙타, 박쥐 등의 포유류와 조류도 여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인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두통이나 인후통, 기침을 동반하는 이 감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장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원인 모를 폐렴에 걸린 환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약 60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발병하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지난 2000년대 초에 이 중국을 그야말로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스가 재발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고요. 또 우한시 보건당국은 8일 환자들 가운데 8명이 완치돼서 퇴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선 사스로 인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시작됐던 사스가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까지 퍼졌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8,000명 이상이 사스에 감염됐는데요. 사망자가 약 800명에 달했습니다. 또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약 45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폐렴으로 인근 국가들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홍콩에서도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홍콩 당국이 이 우한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이 고속철도역이나 공항에서 체온 측정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이 우한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보건당국도 8일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 국적의 여성이 원인 모를 폐렴 증상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 여성이 격리돼서 치료하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동이 많은 음력 설을 앞두고 신종 바이러스 전파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게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인 만큼 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피하고요. 외출하고 난 뒤에는 꼭 손을 씻는 등 청결, 위생을 신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내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CC 보고서가 8일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8월과 지난해 8월 사이 중국 내 인권과 법치 환경이 악화했다면서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제재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를 낸 중국 위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네, 지난 2000년에 통과된 법에 따라서 미국 연방의회가 만들었습니다. 상하 양원 위원들과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로 꾸려진 초당적 기구인데요. 매년 의회와 대통령에게 중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8일에 나온 보고서가 중국 내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중국 내 소수 종교 집단이나 노동운동가, 그리고 언론 등을 겨냥한 탄압, 또 인터넷 감시와 사전 검열 확대 등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특히 신장 자치구안의 위구르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위구르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중국 국제인권단체들이 이 중국이 신장에서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는 등 이 위구르족 인권을 유린한다고 주장해 왔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위원회 보고서도 중국 정부가 이 신장에서 인권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위구르족과 관련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인정한 셈인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 강제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훈련소라고 반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고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을 중국 정부가 위협하거나 사전 검열하고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권위주의적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구르족 외에 보편적인 인권 상황도 악화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가짜 정보나 경제적 위협, 선전 선동,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같은 수단을 쓰는 것을 또 새로운 위협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럼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권고했나요?
네, 일단은 이 인권 유린에 관여한 중국 관리나 기관들을 강력하게 제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 중국과 협상하는 미국 관리들한테는 집회나 사상, 결사의 자유 문제를 끊임없이 두 나라 사이 현안으로 연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중국이 감시 장비나 체계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입수하는 걸 미국이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실제로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제재하는 법을 최근에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홍콩 인권법하고 위구르 인권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홍콩 인권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서명했고요. 위구르 인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단일화를 만들어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두 법안 모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지역 내 인권 유린 행위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조직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중국 위원회 보고서에 중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 공상대변인이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고서가 객관적이거나 믿을만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국 인권 상황이나 챙기라면서 양국 간 협력이나 신뢰를 해치는 말과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탄핵 심판 개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얘기가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조만간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사태 와중에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하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자금으로 36억 달러 예산을 전용하도록 법원이 허가한 얘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어떻게 진행 중인지 살펴보죠.
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하원을 향해서 탄핵안을 빨리 넘기라고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탄핵 심판을 신속히 개시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요. 이 규정 확립 문제로 양당이 부딪히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탄핵 정국에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출신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탄핵이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면 상원으로 보내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보내지 말라고 8일 하원을 상대로 촉구했는데요. 지체 상황이 길어질수록 시급성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의 말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하원은 지난해 탄핵소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의 업무 방해 혐의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정에 중대하고 시급한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 없이 탄핵안을 졸속 처리한다는 이 공화당의 입장은 배척됐는데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면은 이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을 하루빨리 상원에 제출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파인스타인 의원의 말입니다. 조 맨친 의원, 존 테스터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 이들 의원도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탄핵안을 빨리 넘기라고 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네요.
네, 또 있습니다. 이 델라웨어 출신 크리스 쿤스 의원은 공정한 심판이 될지 하원의장이 우려하는 것은 존중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일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탄핵 심판 절차 개시를 요구했습니다.
공정한 심판이 될지 하원의장이 우려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관한 공정한 규정이 확립될 때까지 탄핵안을 상원에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입장입니다. 이 공정한 규정은 이 증인 채택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전현직 당국자 4명의 증인 출석 여부가 확정돼야만 탄핵 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합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심판 절차를 우선 시작한 뒤에 증인 소환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로 탄핵 심판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지난달 18일에 이 본회의에 이어서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주가 넘도록 이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을 상원으로 보내지 않았는데요. 상원 다수당이 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죠.
그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뭐 하원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입장을 꾸준히 뒷받침하는 상황이라고 주요 매체가 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중도파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모두가 펠로시 의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하원의 주요 보직을 맡은 중진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이런 분위기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낸 민주당 중진 하원 의원은 누굽니까?
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입니다. 9일 CNN 인터뷰에서 이제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서 공정한 심판의 책임은 미치 맥코넬 이 상원 공화당 표가 지도록 할 때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탄핵안을 무한정 붙잡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9일 주요 현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m not holding indefinitely. I'll send them over when I'm ready. And that will probably be soon.
네, 펠로스 의장은 정확히 언제 상원에 탄핵안을 제출할지 생각해 두고 있다면서 아마도 매우 가까운 시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공화당 쪽은 어떤 흐름인가요?
네, 공화당은 상원의 관련 규칙을 바꿔서 탄핵 심판을 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단 심판을 시작하고 나중에 증인과 증거 채택 안건을 다뤘던 지난 1999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의 선례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표결할 계획이라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앞서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 탄핵 정국 전반이 웃기는 일이고 사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추진 중이라고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8일 성명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약하는 전쟁 권한 축소 결의안을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란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때 의회의 승인 없이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결의안을 표결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회의 구성원들은 심각하고 긴급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펠로스 의장은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군사 행동을 진행하는데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우려가 8일 브리핑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행정부 주요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이날 8일 상하원 주요 인사들에게 최근 이란 관련 현안을 비공개 브리핑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내용이 부실하다고 혹평했고요. 또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 누가 뭐라고 비판했나요?
네, 유타주 출신 마이클 리 상원의원, 켄터키주 출신 랜드폴 상원의원이 특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 의원이 브리핑 장소에서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e worst briefing I've seen, at least on a military issue, in the nine years I've served in the United States Senate.
네, 이 최소한 군사 현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본 최악의 브리핑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원의원 100명에 대한 모독이자 미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폴 의원은 브리핑 내용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미쳤다면서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행정부 당국자들을 적극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정부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행정부 입장을 적극 변호했습니다. 9일 MBC 아침 프로그램 투데이 쇼에 출연해서 관련 질문에 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Also represents some of the most sensitive intelligence that we have. It could compromise those sources and methods. So look, I have tremendous respect for Senator Mike Lee.
이 브리핑 내용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밀 사항을 의회 관계자들과 세세히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의 성격상 정보원 보호 등을 위해서 제한적인 브리핑만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원에서 표결할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전쟁 권한법의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군대를 60일 이상 동원할 수 없고요. 또 의회 승인 없이 군사조치를 취했다면 48시간, 이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을 어떻게 강화하는 겁니까?
네, 이라크 전쟁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폭넓게 활용해온 재량권을 폐지하는 방식입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뒤 미국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테러 조직 조력 세력 등에 대해 군대를 동원하는 무력 사용 승인 권한을 이 대통령에게 부여했는데요. 이런 권한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적극 행사했었고요.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무인기 이 드론 비밀작전 수행 때도 발동됐습니다.
그런 권한이 최근 이란 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부실세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에 대해 이 드론 공습을 명령한 근거도 이 권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이 미국의 임박한 위협에 대응한 작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하원이 대통령의 재량을 줄이는 결의안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탄핵과 더불어서 민주당이 벌이는 또 하나의 사기라고 9일 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난했습니다.
결의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하원 통과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 기준을 훌쩍 넘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상원이 이걸 받아서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는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자금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네, 연방 항소 법원이 8일 36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부 예산 일부를 국경 장벽 건설 사업에 전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금지시켰던 지난달에 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연방판사 3명으로 구성된 제5 이순의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찬성 2표 대 반대 1표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경장벽 건설 사업이 뭔지 우선 살펴볼까요?
네, 이 멕시코와 접한 미국의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몰리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고 마약 등의 밀거래도 차단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관련 예산을 원활히 배정받지 못했죠.
장벽 예산을 놓고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못했네요.
네, 이 때문에 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제때 안 돼서 주요 기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이 셧다운,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8년 말부터 이듬해 연초까지 35일 동안 계속되면서 사상 최장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전용하기로 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측은 관련 자금 배정이 어려워지자 이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금액을 충당했는데요. 이 국방 예산을 끌어오는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용 허가된 액수가 왜 36억 달러인가요?
네, 지난해 9월에 이 36억 달러를 장벽 사업에 투입하도록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승인했습니다. 집행이 지연된 국방부 해외 건설 사업에서 절반을 끌어왔고요. 미국 내 사업에서 나머지 절반을 메우도록 했는데요. 국방부가 이렇게 결정한 직후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측이 이겼지만 이 항소심에서는 이 정부가 승소한 거죠.
소송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는 권한을 남용했다고 일부 지역당국 또 인권단체 등이 반발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인 텍사스주 엘파소 카운티 측이 소송을 주도했는데요. 이 해당 지역에서 비상사태로 간주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긴급 뉴스라면서 이 트위터로 이번 판결 소식을 전했는데요. 간절하게 필요하던 장벽 건설 사업의 가장 큰 구간 중에 하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장벽 전체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원고 측은 이 문제를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죠. 과거여 안녕. 하지만 삶은 계속되네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That was yesterday. 들어보시죠. Foreigner의 노래입니다.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정의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인 최초로 대기권 밖을 비행하고 돌아온 앨런 셰퍼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계가 시작됐다. 이 말과 함께 앨런 셰퍼드는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셰퍼드가 탄 우주선은 프리덤 7, 즉 자유 7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강력한 로켓 꼭대기에 매달려 지구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자유 7호는 지구 궤도를 15분 동안 비행하고 예정대로 대서양 바다 위로 낙하했습니다. 비록 짧은 우주 비행이었지만 셰퍼드는 미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셰퍼드가 그 같은 기록을 수립한 날은 1961년 5월 5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여러 면에서 세계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주 경쟁도 그 중에 하나였죠. 이에 앞선 1957년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Today... 여러 개의 안테나가 달린 작은 위성이었지만 이 사건은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인간이 만든 물건이 처음으로 우주를 비행한 것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위성을 발사한 로켓 기술을 소련이 개발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큰 위협으로 떠올랐던 거죠.
그렇지만 미국도 불과 4개월이 채 안 돼 첫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두 나라의 경쟁은 이제 누가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낼 것인가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인간 최초의 우주 비행도 소련이 먼저 기선을 잡게 되죠.
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가가린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전하며 108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연달아 소련이 기선을 제압한 데 미국이 실망과 초조감에 젖어 있을 때 미국인들의 용기를 다시 북돋아 준 인물이 바로 37세의 해군 조종사 앨런 셰퍼드였습니다.
앨런 셰퍼드의 본명은 앨런 바틀렛 셰퍼드 주니어로 1923년 미국 동북부 뉴햄셔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셰퍼드는 1944년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차 대전 중에는 잠시 동안 구축함에 배치돼 태평양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1947년에 셰퍼드는 해군 조종사가 됐습니다. 이어서 시험 비행사가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국 의회와 과학계는 우주기구 설립을 위해서 적극 나섰습니다. 의회는 항공우주국 나사 설립법안을 통과시켰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즉각 이에 서명했습니다. 나사는 설립 3개월 이내에 본격적인 우주비행을 위한 머큐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머큐리란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신이라는 뜻이죠.
기술자들이 우주선을 만드는 동안 나사는 우주인 선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군 항공기 시험 비행사를 물색했습니다. 시험 비행사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연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1959년 4월 7일 나사는 선발된 7명의 머큐리 우주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앨런 셰퍼드를 포함해서 나중에 최초로 지구 궤도를 선회한 존 글렌, 그리고 스콧 카펜터, 고든 쿠퍼, 버질 그리솜, 월터 슈이라, 도널드 슬레이튼 등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최초의 미국 우주인들로 다들 혁혁한 공헌을 하게 되죠.
머큐리 계획 출범 9개월 만에 나사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랄에서 최초의 우주선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나사는 여러 차례 무인 우주선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비행은 1961년 1월 말에 실시됐습니다. 이때는 햄이라고 이름 붙여진 침팬지를 우주선에 태웠습니다. 이 우주선은 대서양 상공 우주를 약 700km 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침팬지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앨런 셰퍼드였군요.
그렇죠. 예, 앨런 셰퍼드가 첫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는 소식은 로켓 발사 불과 며칠 전에 발표됐습니다. 셰퍼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최초의 우주비행사로 선정이 되느냐고 묻자 더 이상 침팬지가 없어서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은 우주선을 쏘아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대한 레드스톤 로켓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들을 점검하느라 발사는 당연히 지연됐죠. 그러는 사이 소련이 1961년 4월 12일 먼저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쏘아보낸 겁니다.
미국은 서둘러서 발사일을 5월 2일과 5월 4일로 잡았는데 날씨가 나빠서 또 연기가 됐습니다. 1961년 5월 5일 금요일 셰퍼드는 다시 한번 머큐리 캡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자유 7호입니다.
캡슐은 작아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셰퍼드는 그 안에서 4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드디어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거대한 로켓은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로켓이 올라간 후 얼마 안 돼 앨런 셰퍼드는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 7호는 185km 상공, 지구의 저궤도를 비행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유 7호는 다시 대기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비행은 우주선이 케이프 캐너베럴에서 약 500km 떨어진 바다에 내려앉으며 끝났습니다.
셰퍼드는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안착 보고를 했습니다.
셰퍼드의 이번 비행은 성공적으로 완수됐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1960년대 사람을 달에 보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No single space.
그러한 꿈은 1969년 7월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앨런 셰퍼드는 그때 달 여행에는 참여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는 귀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해 동안 우주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병 치료가 끝난 후 항공우주국은 셰퍼드를 아폴로 14호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셰퍼드는 1971년 1월 말 스튜어드 루사, 에드거 미첼과 아폴로 14호를 타고 달을 향해 떠났습니다.
루사가 달의 궤도를 도는 동안 셰퍼드와 미첼은 달 표면에 내렸습니다. 이들은 달의 돌과 흙을 채집했습니다. 셰퍼드는 달에서 골프도 쳐봤습니다.
네.
이 두터운 우주복 때문에 공을 맞추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네, 거기다 맞기만 하면 공이 여러 마일을 날아갔다고 셰퍼드는 우주본부에 보고했습니다.
It looked like a slice to me, Al. Here we go. Here's the die. One more.
이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훨씬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위성 발사와 인간의 우주 비행에서 처음에는 소련에 약간 뒤졌지만 1969년부터 72년 사이에 12명이 달 표면을 걷고 돌아왔습니다.
셰퍼드는 1963년에서 69년까지 미국 우주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셰퍼드는 1974년에는 해군에서 은퇴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해군 제독으로 승진했는데요. 우주인으로 그 같은 지위로 승진한 사람은 셰퍼드가 처음이었습니다.
셰퍼드는 우주인 테크 슬레이튼과 함께 문샷이라는 책도 편했습니다. 그는 또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앨런 셰퍼드는 1998년 7월 21일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족으로는 5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인 루이스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우주비행을 한 시간은 불과 1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희망과 꿈을 싣고 맨 처음 우주를 여행한 그는 언제나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인 최초로 대기권 밖으로 비행을 하고 돌아온 앨런 셰퍼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래 항공산업에 관한 VOA 기사를 통해 미래의 추세를 뜻하는 재미있는 expression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slimmer aircraft that use less fuel but easily go longer and longer distances are the wave of the future. The trend to go farther and faster is also evident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The wave of the future. Wave 하면 물결. Of the future 하면 미래에. 다시 말해,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의 물결, 즉 미래의 경향, 혹은 미래의 추세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The wave of the future means a trend or development that may become a significant part of the future. 예문 다시 볼게요.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항공우주잡지의 팀 로빈슨이 말합니다. Slimmer aircraft, 더 폭이 좁은 항공기, that use less fuel, 연료가 적게 들지만, but easily go longer distances, 쉽게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are the wave of the future. 그런 항공기가 바로 미래의 추세입니다. Trend to go further and faster, 더 멀리, 빨리 가려는 추세는, 즉 장거리 고속 비행을 가리키죠. is also evident, 뭐뭐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성장하고 있는 자가용 제트기 시장에서도. 예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im Robinson from Aerospace Magazine says slimmer aircraft that use less fuel but easily go longer and longer distances are the wave of the future. The trend to go farther and faster is also evident in the growing personal jet market.
Examples. Solar energy is the wave of the future. Solar energy 하면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는 미래의 추세입니다. Solar energy is the wave of the future.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is a necessary skill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의 추세를 읽을 줄 아는 것은 is a necessary skill,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누구에게?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차세대 기업가들에게. Being able to read the wave of the future is a necessary skill for the next generation entrepreneurs. The wave of the future, 미래, 향후의 추세. 오늘의 표현 다른 BOA 기사들 찾아보며 한번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Dionne Warwick의 Heartbreaker. 당신은 왜 내게 상처를 줘야만 하나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리 한일 국가안보보좌관